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좀 참고 삼아서 뭐 전체가 다 다룰 건 아니지만 43절까지 좀 길어도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은 곧 크게 놀라고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일년에 이렇게 전반기에는 복음 잔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후반기에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두 말할 것 없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지만 뭐 자기 부모가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 있고 권사하고 집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고 또 어떤 여인으로든 연인을 따라왔던 남편을 따라왔던 아내를 따라왔던 누구에게 이끌려왔던 간에 교회를 그저 예의상 관계 속에서 다니기도 하지만 그렇게 다니다가 다니긴 하지만 회심치 않은 사람들 사실상 참된 신자가 되지 않은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팎의 그런 현실과 관련해서 회심 위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우리가 작년부터 이렇게 후반기 회심을 위한 말씀의 시간을 주일날 갖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회심이라는 말은 이게 한자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적인 교리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어정쩡한 회개가 아니고 자신이 지난 날 동안에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자기 죄 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성질 부리고 그리고 뭐 속으로 뭐 더러운 생각하고 누가 뭐라 했습니까? 아무런 것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자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상도 섬기고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나를 주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고 터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놓고 보면 큰 전환이 온 것이죠.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그냥 회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용어는 그냥 회심이란 용어 자체는 다른 종교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이제 이 종교로 회심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용어는 뭐 비슷하게 쓸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한 이 회심이라는 것은 그런 회개를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주로 믿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런 전환, 전적인 인생의 전환이, 신앙의 전환이, 삶의 전환이 있는 것을 두고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의외로 회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교회 안에 회심 같은 걸 잘 모르고, 아니 교회 다니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교회를 다녔고 부모에 이끌려서 그냥 거의 습관적으로 다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의 필요를 못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표시가 더디어서 나서 그렇지, 이들 중에는 중생의 씨앗, 거듭났다고 하는 하나님에 의한 생명이 이들에게 허락되어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참된 신자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생명이 바라고 있는 그 사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아니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 것을 자기 자신이 자각하려면 일종의 회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생명의 역사가 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은 회심이에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자신 안에서의 분명히 자각된 내 인격의 이해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회심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괜찮은 것입니다. 어? 부모를 따라서든 누구를 따라서든 뭐 오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오기도 합니다. 어? 부부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적당히 교회 기독교적인 것에 젖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회심치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심치 않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시사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케이스까지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살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건 우리 얘기예요. 우리들끼리 만든 얘기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를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생명은 내가 우연하게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이 흐름 속에서, 유전 과정 속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 개인의 인격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존재는 이전 역사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름이야 부모들이 붙여줬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각각 개개인은 유일하고 독특해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얼굴이 아무리 똑같아도 다릅니다. 성질하고 성격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각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실 때 거기에 성경에 보면 다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히 자랐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도 했다는, 심지어 다 같이 설교도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외적인 행동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심판으로, 멸망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장래의 어떤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이 회심이라는 문제를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반드시 생각하고 와야 됩니다. 이것도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입니다. 이것도 살아있을 때나 회심을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지, 어느 땐가 이 기회마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날 교회 안에는 회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회심한지도 알지 못하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집사가 되고 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신이 전적으로 옛생활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믿는 건지 마는 건지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 몇십 년 살고 마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운명의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결국 회심인데, 그 문제를 간단하게 제가 본문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회심한 자는 그럼 어떤 자이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고 그 사람이 참된 신자가 되는가? 회심하는가? 그런 자들에게 어떤 과정과 어떤 특징과 어떤 모습이 있을 겁니다. 성경이 그런 것을 밝혀주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특징과 모습에 대해서, 회심한 자의 모습과 특징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어떤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거기서 획일적으로 이것을 전형으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기록된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뭐 이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회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공통적으로 있는 어떤 모습을,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심에 대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서 회심에 관한 그 전형적인 예로서 말하는 것이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이것을 전형으로 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읽었던 내용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회심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어떤 모습을 갖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되어서 그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을 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나중에 살려주죠. 그 사이에 이 딸아이가 죽고, 그래서 죽었는데 그 딸아이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복음성가로도 우리가 만들어서 부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 내용에 우리가 많이 초점을 두고 거기에 비중을 둡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이 기록에 잘 보게 되면 이 소녀가 살아나는 내용은 오히려 잠깐 내용이고, 만약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이 내용의 많은 내용이 이 소녀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의 아버지인 야이로라는 사람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소위 회심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갖는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한번 잠깐 봅시다. 이제 뭐 제가 일일이 다 상세하게는 못합니다만은 몇 가지 사실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야이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이 결국 야이로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살리는 이것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 전체 흐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올 때 이 배경을 잘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저 아주 단순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자기 딸을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데 일단은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 사람에게 보인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를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를 절감했다는 것이 회심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려는 것은 이 전반부입니다. 주로 옛날에는 주로 후반부를 회심한 사람들의 후반부 특징을 주로 많이 했는데 제가 전반부를 좀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회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를 당사자들이 절감합니다. 절박하게 느껴요. 잘 보십시오. 모든 회심의 시작,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진실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진실로 만나는 사람의 첫 과정에는 바로 이 사람에게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를 절박하게 느끼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필요를 어떻게 절감한다는 것인가? 자, 일반적으로 여기 야이로처럼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급박함을 겪으면서 또 자식 문제로 나는 괜찮은데 나와 관련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고 절박한 현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압박과 고통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 양심에 가책되는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이런 어떤 자신의 이런 여러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를 보통 그런 필요 속에서 갖게 됩니다. 인간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냐면 먹고 살만하고 문제없고 높고 잘나가고 상황 괜찮고 이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당까지는 와줄 수 있어요. 뭐 유아 세례받기 위해서 이 저쪽에 유럽 같은 데는 세례받기 위해서 가족이 다 가잖아요. 종교적 의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절간에 가서 참 문화적인 차원에서 절을 보면서 아 너무 멋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절박하게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필요를 절감하게 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런 현실적인 다양한 힘든 문제들로 인해서 예수께 나아갈 필요를 보통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 따나는 문제가 없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안 찾습니다. 오히려 거북스러워하죠. 불편합니다. 예수가 자신의 삶을 망칠 거라고 생각하고 재미없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도 지금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상황이 절박하고 힘들다고 해서 모두 예수께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다른 것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의 이런 절박함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전달, 여기서는 소문인데 그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예수께서 자기의 이런 절박한 필요로부터 이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여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나옵니다. 회심하는 자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만이 나를 이런 절박한 필요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과 태도를 갖게 됩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나온다거나 자기 욕심으로 나온다거나 또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나온다든가 예수님 주변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이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며 나옵니다. 이게 회심하는 사람들에게 더 보편적으로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이유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한 필요를 그분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들에게서 거부할 수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이 절망에서 이 답답함에서 이 죄의 눌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없이 교회를 나오고 그런 것도 없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런 것을 계기로 전환도 없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두 부류거든요. 성경을 잘 보시면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붙듭니다. 찾아요. 여기도 지금 두 명이 혈루병 앓는 여인까지 같이 나오지만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 곁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시해서 이렇게 구경꾼들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호기심으로 나오는 사람들, 자기 욕심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또 교만하게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두 부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호기심으로 또 교만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뻣뻣하게 교회에 와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녕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싶으면 그에게는 이 야이로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절박하게 찾는 자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만하고 자신을 시험하는 자들은 다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미소짓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나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를 절감하면서 나왔었습니까? 그런 전환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런 마음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발견한 사람일 것이에요.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깊이 깨닫고 그 이유로 겸손히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갈 절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야이로를 보십시오. 이 야이로는 보나마나 자기 딸이 죽게 됐으니 죽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모든 의사들에게 다 의탁해봤을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허사였어요. 여기 혈루병 아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했어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서 들은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면 된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병도 고치신다더라 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를 바로 이런 차원에서 자기의 부족을 보고 한계를 느끼면서 겸손하게 나아오십니까? 이상스럽게 예수를 만나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과 한계를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인간에게 그런 희한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악세사리처럼 종교적인 어떤 대상으로 그냥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마음대로 신을 이렇게 내가 편리에 따라서 신을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둘지는 몰라도 그분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과 한계를 볼 때에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절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에든지 예수님께 나올 필요를 절감해 보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깊이 깨닫고 그래서 겸손히 호기심의 의사가 아니라 겸손히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회심한 사람들을 회심하는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보는 모습이고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그런 부족과 한계를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게 괜찮고 나 몸 건강하고 그냥 대충 괜찮고 뭐 힘들어도 내가 다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하면 다 될 수 있고 그래서 뭐 나는 그렇게 뭐 부족과 한계를 나는 못 느낍니다.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로 인한 부족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한 부족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은 담대히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깨끗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까?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속에는 더럽고 추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마음으로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에 차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죄로 인한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한없는 부족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죄로 인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괜찮은 모범생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심판을 가져오고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로 인한 이 한계와 부족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이것을 못 넘어섭니다. 자기에게서 지은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으로 끝나고 죽으면 죽고 끝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주는 한계가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너무 절망을 가져옵니다. 해결받지 못한 자에게 다가오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이 죄로 인한 부족과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족과 절망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너무 결핍된 것입니다. 다른 거 다 괜찮아도 내게 감출 수 없는 내 죄로 인한 이 영혼의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이 괜찮고 몸 건강하고 뭐 먹고 사는 게 괜찮아도 이 영혼의 절망 때문에 인간은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숨이 붙어있는 그 기간 안에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하는 자에게는 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절감하면서 어떤 계기로든 특별히 자신이 죄로 말미암은 이 절망스러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는, 겸손히 그에게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회심자들이 다 갖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소리를 주로 듣고 그냥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복받는 문제로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는 일이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적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가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오히려 가짜 신자들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신자는, 참된 신자는 진실로 예수께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예수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자신의 한계와 영혼의 절망을 보고 그분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회심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부족과 한계의 가장 중요한 것, 곧 자신의 영혼의 한계를 보며 자신의 죄와 죄로 인한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회개합니다. 예수님께 돌이킵니다. 자신이 그런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 아니었습니까? 이 고기 잡는 것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환경적으로는 목수의 환경 속에 자라왔습니다. 고기를 잡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잔뼈가 굵은 사람은 베드로예요. 이 고기 잡는 것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어찌한지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가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그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부복하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웃기잖아요? 아니 고기 많이 잡게 한 것하고 내가 죄인인 것하고 뭔 상관이에요? 왜 거기서 죄인인 것을 생각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이 회심의 전환에서는 자신이 그 예수님을 앞에서 자신의 이 결핍을 보는데, 자신의 한계를 보는데 그것이 특별히 이 죄와 관련된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스럽게 교회 나오면 처음에 머무르고 오다가다 이 사람이 진짜 이게 은혜를 받고 회심하게 될 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뭐가 내가 왜 죄인이야? 교회만 가면 맨날 죄 얘기하고 듣기 싫어 죽겠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랐을 때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께서 받으시나이까? 누가 울지 말라고 해도 울어요. 눈물이 납니다. 자신의 정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울고 싶어서 울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심에는 이런 자신의 부족과 한계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특별히 죄로 말미암은 영혼의 한계와 절망을 깨달으면서 회개합니다. 주님께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전환을 갖습니다. 이게 회심하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죄인이었는지 죄로 말미암은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아직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는 이런 회개의 전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회심치 않은 사람일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심하는 사람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이 야이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면서 도움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읽을 때 아, 예수님이 당연히 오셔야지. 안 그래요. 예수님은 다 아시고 움직이신 겁니다. 이렇게 겸손히 예수님의 절박한 피를 안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면서 여기 뭐 간곡히 구했다는데 여러 번 구했다는 거예요. 많이 구했다는 거예요. 이전 번역이 그렇습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응? 간곡히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세. 함께 가셨습니다. 이 함께 가는 과정 속에서 야이로가 깨닫는 것입니다. 뭐요? 예수님의 인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같이 절망스러운 자를 향해서 이렇게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자기 같은 걸 거부하지 않는 그분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뒤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12회 동안 혈루증을 알고 있는 여인이 자기 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 저분이면 나도 나을 거야. 뭐 의사들을 통해서 많이 했지만 재산만 탕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옷이라도 만지면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짝 예수님을 옷을 만졌어요. 사람들 무리 속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 겁니다. 이런 여인도 고치시고 이렇게 자비롭게 대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문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우리 아이도 고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것은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어떤 우상을 섬기듯이 그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가운데서 진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기 전에는 당신은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믿는 예수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주요 우리에게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여기서 보인 대로 어떤 분이신 것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 한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추상적인 하나님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그냥 어려울 때 해결해주고 이 사람이 처음 소문을 들은 정도의 수준이에요. 아, 내가 우리 딸이 힘드니까, 우리 가정이 힘드니까, 뭐가 문제 있으니까 이걸 빨리 고쳐주고 해결해 주시는 그 정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가운데서 곁에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러신 분이시다. 이게 회심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회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구원하시는 분이 막연한 구원자가 아니라 이러신 분이시라는 정확한 암과 인격적인 알미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보며 특히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결함과 함께 곧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의 필요함을 절감하는 중에 주님께 나와서 그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특별히 그는 자기와 같은 자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믿으셨습니까? 믿으셨어요? 정말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추상적인 사람들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안 흔들려요.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이 딱 등장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초급합니까? 1분 1초가 아까운 순간이에요. 내 딸이 죽을 수 있다고 했죠. 그냥 빨리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동료가 지금 여기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자는 죄의 자각과 함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나의 생명의 구원주시다. 구원주시다는 이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안에 거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대충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대충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 자기에게 복종하여 도움을 구한 야이로와 함께 가심으로써 자신을 더욱 알 수 있는 기회와 상황들을 결국 허락하신 셈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을 아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더 이해를 갖게 되고 안 흔들려요. 더 재밌는 것은 그 다음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다 괜찮다고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회당장에게 이 선생을 그만 괴롭히고 이제 갑시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 선생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회심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설픈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주시다. 진실로 구원주로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얼마든지 동료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딸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죽었는데 뭘 다음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인간 상식으로 보면 더 이상 뭘 기대하겠어요. 그냥 버리고 빨리 가서 장례. 내 마음이 빨리 가서 여기 죽은 아이를 임종도 못 봤어. 거기에 더 마음이 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믿고 따랐습니다. 믿고 따랐어요. 회심하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런 모든 죄의 근원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을 믿고 그분을 끝까지 따릅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선상에 이 사람이 교회를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고 뭐고 나발이고 없다. 막 격한 말로 하면서 난 교회 같은 거 다니고 싶지 않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그냥 다른 종교로 갈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회심치 않은 증거입니다. 회심치 않은 증거는요, 자신이 믿었다고 하는 예수가 내가 생각한 예수였다는 것을 바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회심한 자들은 그 예수를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절박한 상황에서 믿어요.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헌화하는 사람들이 장례 치르려고 다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다 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자기가 이 영접한 자를 이렇게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어? 방해거리가 있었잖아요. 자기 집에서 온 사람이 있을 때도 그걸 차단하시고 믿기만 하라고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명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신뢰를 더 견고히 가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정확하게 믿고 그분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오니까 현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 울어요. 그 자기도 슬퍼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다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다 쫓아냈어요. 주님은 이 방해거리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일어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이 야이로가 믿고 따라온 것이 이게 믿고 따라온 이 예수님이 정녕 구원주이신 것을, 죄의 근원인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이, 죄의 근원인 질병을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것이 회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회심하는 사람, 주님을 믿고 참된 신자가 되는 사람들은 제가 뭘 말했어요? 예수께 나아갈 필요를 갖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예수께 나아갈 필요를 가지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상황, 뭐 현실적인 문제를 계기로 하든 간에 그것을 계기로든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자기를 의탁하며 자신의 이 부족과 한계, 특별히 죄로 말미암은 이 절망과 한계를 보면서 회개하며 그분을 자신의 구원주로 믿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 기본적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저는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때 열심인데 어느 때 이 사람이 믿는지 마는지 하는, 일시적으로 힘든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회의가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교,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림입니까? 야, 신이 그냥 섬기는 거야. 신이 너를 도와주는 거야. 그 정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소문으로 들은 그 예수가 아닙니다. 이 야이로가 소문을 넘어서서 예수를 직접적으로 곁에서 보면서 인격적으로 이분이 얼마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자기와 같이 절망하는 자를 얼마나 이끌어주시는지, 보호하시는지를 보고 마침내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죽음을 정복하시는, 죄로 말미암은 근원을 근절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인격적인 이해 속에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끝까지 따르지 않습니까? 중간에 얼마든지 뒤돌아올 수 있어요. 지체했을 때 돌이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믿고 따랐습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 예수는 왜 믿습니까? 종교적인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죄와 죄로 말미암아 있게 된 사망, 그리고 장차 영원토록 받게 될 멸망,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여러분들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여러분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그것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유 없이 죽으신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정녕 그가 나를 어설프게 삶에 조금 윤택하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와 죄로 말미암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런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이요 그로 인한 구원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를 소문 수준에서 넘어서서 야이로가 가까이에서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끝까지 따랐던 것처럼 그런 전환적인 삶을 가지셔야 됩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그렇게 철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로 인한 한계와 절망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10살 때 제가 그렇게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죄를 보여주셨을 때 저는 마룻바닥에서 뒹굴었습니다. 나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엉엉 울면서 마룻바닥을 뒹굴었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죄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자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한계와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야이로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간구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저버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 이렇게 겸손히 예수를 찾는 자를 주님은 저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끄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결론을 주십니다.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정말 믿기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못 믿어요. 절박한 필요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 어떤 계기,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던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회심한 자에게 있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구하고 없다면 이러기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주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으로 쉽게 치부하지 마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라고 그걸로 치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나오십시오. 주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심치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교회에서 한 번도 이런 전환이 없었다면 왜 전환이 없는지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했기에, 얼마나 자기 지식에 가득 찼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했기에,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알았기에 그렇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보십시오. 특별히 자신의 추함과 더러움과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이런 한계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더 늦기 전에.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모든 사람이 회심한 사람으로서 주를 믿고 변절없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따르기를 바랍니다. 회심한 자는 끝까지 따릅니다. 회심치 않은 자는 중간에 변절할 수 있어요. 모두 그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당을 오가며 예수에 관한 소문은 듣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을 뿐 주님을 견고하게 믿고 따르지 않고 있거든 주여 우리의 부족과 한계를 인하여서 특별히 우리 스스로 어찌 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 이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회심의 전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녕 우리는 주님 없으면 하나님이여 구원의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유혹과 방해가 있어도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회심치 않은 자가 있거든 하나님이여 이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될 때 그들을 놓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을 계기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믿을 만하며 주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더 알게 해주셔서 마침내 회심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